이제 사장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 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발을 삼가라. 비슷한 의미로 모세를 부르실 때, 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가라, 그 말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 당시 고대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노예에게 하는 말씀이죠. 노예는 신을 신지 않고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너는 종이니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결단하거나 네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5장 1절에 역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 말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순종.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또 내게 설득이 되든 되지 않든, 내가 그 말씀에 이게 도대체 이건 아닌데요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단 순종하라. 그래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자,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모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냥 어떤 위선적인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보다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발을 삼갈지니다 이 말씀 뒤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자기 계획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생떼 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먼저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 욕심껏 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으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듣지 않으면 우리가 내 욕심껏 일반 종교처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사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어디예요? 사울의 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 점쟁이 집에 가서 점치는, 아니, 그대로 띄워주세요.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말씀 띄워주세요. 그대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또 완고한 것, 예,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하는 죄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그런데 마치 순종하지 않냐고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뜻에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듣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제 회개하는 마음 없이 나와서 위선적인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어리석은 자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렇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고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순종하지 않냐면 저 이 뭐 하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자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 함부로 입을 열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함부로 입을 열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평상시 하는 말을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마귀는 듣고 뭐 하겠습니까? 딱 틈을 탑니다. 그리고 시험을 딱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 거죠. 마귀는 이 듣고요. 얼마나 우리 그 원망 불평의 말을 듣고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어. 그리고 딱 거기에 시험거리를 딱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인하여서 내가 시험 받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받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막 원망 불평하는 그 말을 듣고 또 10명의 정탐꾼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 그 원망 불평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고자 했느냐?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엎드려질 거야. 그 뒤에 2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거야. 너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고자 그렇게 말을 했느냐? 내가 너희 말을 들었어. 너희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거야.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해야 되고 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미운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 말하는 내게 그 복이 임하거든요. 내 말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그래서 오늘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우리가의 관계 속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이에요. 이제 말이 많으면 실수가 적다고 그러는데 3장 야고보서 3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대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어지는 자 6절 말씀 있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마치 불꽃처럼 이 혀로 말미암아요 온 세상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도 있다. 뒤에 이제 8절 말씀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 외에는. 그런데 이 혀로 말미암아 이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했어요. 이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 이 상처받고 죽는 것이 내 혀에 달려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급한 마음으로 성격이 급해서 너무 그렇게 다혈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품어내지 말라. 자기는 말해놓고 나는 말할 때 그때뿐이고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뒤끝이 없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뒤끝이 많겠어요. 뱉은 사람은 뒤끝이 없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두고두고 그게 상처가 되어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죽이는 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말의 폭력이 언어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언어폭력 가장 가까운 사이의 그 언어폭력이요 굉장히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의 그 언어폭력 때문에 인격이 삐뚤어지고 잘못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이 언어, 이 잘못된 언어, 이 자기 다혈질적으로 성질대로 나오는 이 언어 때문에요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부간에 존중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 말을 높여주는 게 좋아요. 말을 높이면요 이 그 폭력적인 언어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말을 내리면 폭력적인 언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높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이가 상관없이 부부간에도 이렇게 높여주고 서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언어가 함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그 말씀하는 것처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뒤끝이 없이 뭐 그때뿐이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두고두고 평생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쓴뿌리가 되어 자기의 그 사람의 삶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쓴뿌리가 되거든요. 그 말이 쓴뿌리가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없이 나와서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처럼 아무 말이나 여과 없이 쏟아내서도 안 되고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내 때와 내 방법을 주장하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막 때를 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내 욕심껏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물질을 구하고 자녀 잘되기를 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공통점입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치료의 강산을 바라주옵시고 건강 주시고 또 물질을 주셔서 비굴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는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아서 정말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껏 구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연결되면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욕심대로 구하는 내 뜻, 내 계획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욕심껏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욕심에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그래서 이 말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 기도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미사 여구나 아니면 종교 언어에 속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때 뭐 흥정 이게 조종 당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중요하고요. 자, 3절과 7절은 좀 비슷한 말씀이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7절에서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꿈이 많아지면 어리석은 자의 헛된 말이 많아진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경외할 뿐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면 내 욕심껏 구하는 기도가 되면 마치 하나님은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 아닙니다. 이 세속적인 어떤 성공, 디범벅이 된 나의 바람이 마치 비전이냐 꿈이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욕망도 꿈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도 꿈입니다. 그런데 욕망과 비전의 차이는요 같은 꿈이지만 어떻게 다르냐면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 내 탐욕, 탐심, 욕심껏 구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이어야 된다는 거죠. 비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주신 꿈은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꿈을 이루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하는 창세기 15장 말씀대로 이방이 계기되어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지 요셉의 총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은 그런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꿈을 주신 것이지 내 욕심껏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7절에 꿈이 많으면 이 욕심이 많아, 내 욕망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많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서운 안 하는 것이 더 낫고 서운했으면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서운에 대해서는 레위기 27장하고 민수기 30장에서 잘 나와 있어요. 자,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30장 2절 자, 시작. 서운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까 다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30장 거기 이제 2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사람 자기를 서운했으면 그걸 성소의 세겔로 이렇게 계산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만약 드릴 형편이 못 되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가축을 서운했으면 우열간에 변경하지 말고 만약에 못 드릴 형편이 되면 거기에 값을 제사장이 정하여서 그 값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또 집이나 밭을 서운했을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서운했으면 그걸 우열간에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송아지를 내가 드리기로 했는데 이 두 마리 중에 송아지 드리는데 병든 이제 한 마리가 병드니까 그래 요 한 마리 요 병든 거 드리지 말고 우열간에 바꾸지 말고 딱 드리려고 했던 거 드리고 만약에 못 드릴 형편이 된다면 값을 쳐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그 값을 드려 이렇게 값으로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 집이나 또 밭을 서운했을 때도 역시 못 드릴 경우가 됐을 때는 그 집 값을 정하여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반드시 서운은 갚으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30장에 가보면 서운이 취소되는 사함받는 그 서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자기가 부흥했던 은혜 받고 하나님 우리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서운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운은 취소된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 서운한 것을 용서하신다. 또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자기 남편의 의지, 남편의 어떤 결정과 상관없이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 우리 집을 바칠게요.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 남편이 허락하지 않냐면 그건 받지 않으시고 그 서운한 것을 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민수기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서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다면 레위기 27장하고 민수기 31장을 읽어보면 서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운한 것은 갚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3절과 34절에 오면 서운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나 서운이나 같은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하늘로도 하지 말고 그 뒤에 35절은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어디에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맹세가 필요합니까? 뭐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뢰하는 관계면 맹세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온갖 소원을 담아서 결연히 맹세하는 사람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맨 끝에 그렇게 말하세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운할 것도 아니고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 듣는 삶. 그래서 1절을 시작할 때 내 발을 삼갈지니라. 그래서 내 발을 삼갈지니라. 예, 내 발을 삼가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소원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함부로 내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은 거예요. 다혈질적으로 말을 내뱉지도 말고 그 감정적으로 그냥 어느 순간 감정에 치우쳐서 소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면 뭐 그런 맹세 없이도 충분히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무슨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적인 이 소원도 맹세도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닫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입니다.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껏 산다면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발을 삼갈지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발을 삼갈지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오늘도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